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여서 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열왕기에서 가장 장엄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에 비유한다고 하면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약계시를 대표하는 시내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을 때 지진과 불과 폭풍이 있었는데 다시 이곳에 지진과 폭풍과 불의 신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경에 비교하자고 하면 마치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보는 것 같고 또 거기에 황금송아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모세를 다시 만나는 출애굽기 33장이 이렇게 함께 합성이 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을 신약 성경과 비교한다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엘리야의 생애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기암 절벽과 거대하고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시내반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내산 위에 조그만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엘리야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갑자기 폭풍과 지진과 불장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적막하고 텅 빈 19장의 모습은 바로 앞장에 있는 갈멜산 전투와는 너무나 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왕과 아합의 여러 신하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마치 적벽 대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명암을 가르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정신사의 방향을 결정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런 싸움을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데 이 장에 있어서는 엘리야 홀로 그 큰 시내산의 동굴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엘리야의 모습도 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엘리야는 마치 프리마돈나 같았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치 몬주의 광장으로 그 달려 들어가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처럼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합의 전차 앞에서 수십 킬로를 허리에 띠를 띠고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적이 드문 시내산 속에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모래 씹은 얼굴이고 목에 가시가 찔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세벨의 공갈 한마디에 무서워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40일에 걸쳐서 도망을 쳤는가. 엘리야는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소화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씁쓸해하고 있고 좌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은 엘리야의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는데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내 목숨을 지키시던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까칠한 엘리야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질문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주님께서 엘리야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서 물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질문 속에는 평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닌데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걸어오는 이 모습은 마치 옛날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모세의 모습이 엘리야 속에 이렇게 배경을 이루고 중첩을 이루고 모세의 이미지로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내산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에서 주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너의 길은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은 시내산 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자도 엘리야 보고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탈령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마지막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벅차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또 탈진해서 시내산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너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거기로 도망쳤느냐? 왜 부름받은 장소를 지키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왜 띠를 풀고 등을 끄고 누워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짧은 질문에 엘리야는 상당히 길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는 자신이 시내산에 있는 이유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턱심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턱심입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단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마지막 말은 아직까지 내뱉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적 정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신명기적 정의를 확신했고 평생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갔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갔고 사르밧 가라면 사르밧 갔고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하면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선언한 대로 이스라엘에는 비도 안 왔고 이슬도 안 나왔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백성들의 마음까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해야 할 때 왜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해 왔는데 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내 인생은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 왜 심각한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엘리야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의를 의심하는 이 못난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려줄 것인가? 달래줄 것인가? 그리고 이 못난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이 삐친 자신의 종을, 목사가 삐치면 참 감당이 안 돼요. 이 삐친 주의 종을 어떻게 참 이렇게 얼레고 설레어서 다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주님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장면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것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엘리야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전통적인 신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화염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더랬고 바로 앞 갈멜산에서도 주님께서 불과 폭풍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변주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가 삼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지나가시는데 계시지 않는 안트라 안트라 안트라가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바람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온 시내산을 뒤흔드는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위력이 약해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왜 이번에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시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가?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지나가실 때 정말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뭔가 주님의 어떤 그 황홀경이 느껴지지 않았고, 지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전율이 오지 않았고,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지만 끝맛이 무언가 다른, 이런 것을 엘리야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앞에 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는 아주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없었고, 불 가운데 없었고, 지진 가운데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정교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가 엘리야에게는 들리고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앞장에 있는 26절과 너무나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6장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450명의 전문 선지자들이 갈멜산을 둘러싸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렁차고 장엄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바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주님께서, 신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오감과 이성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뚜렷한 목소리로, 엘리야가 분별할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긴 침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래어서 동굴 안에 있다가 몇 걸음 앞서서 동굴 어귀 앞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엘리야 내면의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 많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신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소리가 주님의 소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진과 불과 화염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이번에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신앙 경험으로 새로운 경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시적인 정의를 요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변주곡을 만드시고 변주곡을 또 새롭게 변주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적인 자유를 통해서 엘리야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변주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변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앤과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야는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변했는지 싶어서 두 번째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탁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단을 헐었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목숨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도 똑같았고 엘리야의 대답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대답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두 분의 입장이 그만큼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자신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조그만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는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몇 발자국 떼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는 얼굴을 자신의 옷으로 가리고 동굴 입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나 자신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그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좌절의 동굴에서 분노의 동굴에서 자기의 동굴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많으면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참 이 세상에 정말 안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냐? 이것은 오늘날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고 제 자신이 제게 대해서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반응과 엘리야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너가 아니다. 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테니까 너는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리아의 왕조를 바꾸겠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겠다. 내가 선지자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 엘리야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니라. 너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주님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났는지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를 한번 심하게 꼬집고 한방 먹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 생각에 너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나를 위한 군사는 7천명이 있다. 교회가 아무리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14만 4천명을 온전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숫자 7천명과 14만 4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엘리야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라. 과거의 영광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 과거의 실패를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열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세계의 질서에 주님의 백성들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라는 뜻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은 기억하겠지만 그 기억을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수용하고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고 우리 과거 속에서 만들어졌던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구약 계시는 모세 엘리야 둘로 대표를 할 수 있는데 엘리야 자신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현재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그 역사도 나와 함께한 역사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몰랐어도 그 어려운 자리에 너는 배신을 당했고 너는 유기를 당했고 너는 버림을 받았고 너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했음을 엘리야는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음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 가족과 화해하고 내 과거와 화해하고 내 역사와 화해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너의 동굴에서 나와서 나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칭호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것이 엘리야가 늘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주님을 외면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의 산 앞에 서서 주님께서 행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의 동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부글부글하지 말고 나와서 나의 산 앞에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의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좌절의 동굴에서 나오고 분노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늘 보면서도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짐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는 늘 주님께 대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는 주님께 대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진으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시고 불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동안 오신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과거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의 모습도 어렵지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